2주 전에 1월 첫 안식일에 비전 2004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서울중앙교회 성도님들께서 2004년 한 해 동안 지향해야 할 신앙적 영적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화두를 쇄신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쇄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고칠 것은 고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또 새로 만들어야 할 것은 새로 만드는 그러한 변화를 의미하는 단어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우선 두 가지 쇄신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회 환경 쇄신, 그리고 예배 태도 쇄신. 오늘 이어서 두 가지 쇄신을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씀을 쇄신이라고 하는 말과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을 쇄신하여 변화를 받고,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영적 생활의 쇄신과 선교 활동의 쇄신이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를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의 영적 삶, 영적 생활의 쇄신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말씀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죽고 사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잘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이 영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여기 육이라고 하는 말, 육신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우리가 원어에서 찾아보면 의미가 조금 더 다양합니다. 사르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1차적으로 이 몸, 그냥 이 살 덩어리를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조금 더 그 범위를 넓히자면 그저 육체라고 하는 단어로도 쓸 수 있고 인간성이라고 하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좀 더 추상적인 개념으로는 육체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주 연약한 인간 자체를 육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여기 영으로 번역된 이 말은 뭐 그렇게 복잡한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자주 다른 공부를 통해서 썼던 푸뉴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인간의 어떤 그 이성적인 정신적인 측면을 1차적으로 가리키기도 하고요. 또 상당히 함축된 의미로는 생동하는 원리 혹은 정신적 기질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또 좀 더 깊은 의미로 설명을 하자면 초인간적인 존재들, 천사 혹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런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육적이란 말이 무엇인가? 당신 너무 육적이야. 그런 말을 가끔 합니다. 당신 너무 육적이야. 육적이라는 말은 솔로몬은 그 아예 그 육적이라는 말을 짐승과 같은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에 보면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이 육이라고 하는 말의 한자어가 어떻게 됩니까? 육적이라고 할 때 육자가 무슨 육자입니까? 고기육입니다. 고기육. 고기 덩어리를 육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양심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육적으로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것을 육적으로 산다고 하였는가? 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인생을 고깃덩어리 같은 생활이라고 하였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근원이 사실은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냥 죽어가고 썩어지는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사람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왜 먹었는데 안 죽었느냐? 사실은 먹는 순간에 사형당한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사형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교수형도 있고 총살형도 있고 전기로 이렇게 사형시키는 방법도 있죠. 전기의자에. 근데 아주 특이한 사용 방법 중에 하나는 늙어 죽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일단 죄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자비하셔서 어떤 사형 선고를 내리셨습니까? 늙어 죽도록 사형 선고를 내리셔서 우리가 죽어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인생은 그저 고깃덩어리 인생이라는 의미에서 짐승과 별로 차이가 없다는 의미에서 육적으로 산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사물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초월하는 인간 이상의 어떤 세계와 관련된 것을 영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꼭 좋은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단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악령의 세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성령의 세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 세계는 결국 이 두 영적인 이 영적인 세계에 보이지 않는 싸움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면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의 싸움이 마지막 절정의 순간에 가면 보이는 싸움으로 번집니다. 이것이 이 영적인 싸움이 보이지 않던 내면 세계의 영적인 싸움이 보이는 싸움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 싸움을 가리켜서 성경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아마겟돈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상세한 설교를 다시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마겟돈 전쟁은 이 영적인 전쟁의 마지막에 일어날 가시적인 전쟁을 말합니다. 이 전쟁터에서 우리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그 선택에 의해서 그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든지 영원히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결국 이 영의 싸움 속에서 자신의 선택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여러 가지 증거들이 예증들이 이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한 교인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입니다. 친구를 따라서 전보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본인이 보러 들어간 게 아니고 친구가 자기가 좀 점을 보러 가는데 같이 좀 가자고 그래서 동행해서 들어갔습니다. 여기 전보는 사람이 크게 두 종류입니다. 그냥 이론만 가지고 사주를 가지고 점을 봐주는 사람이 있고 아예 신이 좀 내려서 그 신의 힘을 빌려서 사주와 합쳐서 점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신 내린 사람들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경험한 것들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본인 이야기를 안 해도 그 신이 내린 점쟁이들은 상대방의 상태를 아는 것들이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그 점 보는 사람이 아직 이 점을 보러 간 사람이 아무 이야기도 안 해줬는데 첫 마디가 하늘이 준 생명을 왜 죽였느냐 큰 죄를 지었구나 그러더래요. 이 여자가 임신 중절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정보도 주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지금 유부남이 따라다니고 있는데 절대로 그 사람하고 인연을 만들지 말라. 큰일 난다. 그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데리고 간 친구, 우리 교인이죠. 이 친구도 좀 봐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큰 신을 모신 분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이런데 그런 사람이 이런데 다니는 게 아니니까 당신은 이런데 다니지 말라 그러더래. 당신이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당신은 보통 교인들하고는 또 달라서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뭘 알려고 그러느냐 그러더래요.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악령이 있고 악령은 하나님의 영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괜히 소리를 지르고 반항을 하고 왜 나한테 왔습니까? 왜 나를 쫓아내려고 합니까? 그렇게 소리 질렀어요. 영의 세계가 있음을 의심하거나 부인을 하는 사람들은 큰 변을 당할 것입니다.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성령의 세계,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음을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세계, 이 영적인 세계와 연관된 자신의 영적인 상태는 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깊어질 수 있고 점점 더 눈이 밝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력의 정도에 따라서 그 영성이 깊어질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해 갈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자신의 그 영성이 퇴보한다는 것은 세속화되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속화되어 가느냐 아니면 영성이 점점 깊어가느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무슨 일에 관심을 쏟고 사느냐, 일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 시간을 어디에 더 많이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세속화될 수도 있고 영성이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화요일 오후 3시쯤에 한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 7시에 좀 만나자는 요청이었습니다. 뭐 특별한 요청은 아니고 그냥 오랜만인데 좀 만나서 이야기라도 하자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받은 이 교인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 중요하지도 않거니와 혹시 중요하더라도 7시면 교회에서 저녁에 예배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뭐 화요일 예배, 그 뭐 안식일 예배도 아니니까 그냥 적당히 해서 예배는 뭐 염두에 두지도 않고 저 무심 중에 무심결에 약속을 하고 친구를 만나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 속의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영적으로 계속 결정을 해나가면 영성이 점점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뜻에 즐겨 순종하는 믿음이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하나하나 사소한 것들을 다 그저 육적으로 편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결정해서 살다 보면 결국은 세속화되고 교회는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좀처럼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소한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자기의 인격과 품성과 신앙을 결정지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 혹은 버리실 때 그 운명의 결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그 데려감 버려둠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는 것이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그러한 정말 하늘과 땅 같은 그 운명이 뭐 굉장한 것에 의해서 결단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 일상 생활 속에서 적은 것들이 하나씩 쌓이고 쌓여서 결국 자기의 마지막 영원한 운명을 꼴지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오늘 하루 나의 선택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그 유익한 결과들을 체험으로 터득을 하고 그래서 나에게 그러한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고 싶어하고 그래서 내 생활이 말씀에 점점 더 일치해 나갈 때에 그것을 가리켜서 영성이 점점 깊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성은 그저 자연스럽게 막연하게 저절로 마음의 소원만 가지고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2003년도 4월호 교회 지남에 자기의 영성을 한번 확인, 점검해보라고 하는 10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제가 10가지 질문을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질문을 들으시면서 나의 영성이 과연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영성이 점점 깊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속적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아주 단순한 것들입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하며 최근 구체적인 기도의 응답을 받은 적이 있는가? 두 번째, 말씀을 정기적으로 보다가 말씀이 은혜로워서 감정으로 표출된 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혹은 증언의 말씀을 날마다 정기적으로 읽는데 그 말씀 중에 아, 참 감동적이다. 이야, 이런 말씀이 여기에 있었구나. 이건 정말 나에게 적절한 교훈이다. 이런 느낌이 몇 번씩 들어오느냐 이것입니다. 세 번째, 최근 한 주제로 20시간 이상 투자하여 성경을 깊이 연구한 적이 있는가? 이건 뭐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 같지만 개인에 따라서 어떤 한 성령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말씀을 이래 찾고 저리 찾고 책들을 뒤져가면서 성경에 나오는 주제에 대하여 깊이 연구에 들어가는 개인적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해본 적이 있는가? 네 번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내 삶을 투자하고 있는가? 내가 가진 이 귀중한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몇 사람과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무엇을 나누기도 하고 또 말씀을 전해주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6개월 이상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다섯 번째, 최근 영혼 구원의 결실을 맺은 적이 있는가? 여섯 번째,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힘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양심에 가책이 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이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될 텐데 내가 이런 상태로 있으면은 영적으로 손해인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다가 얼마가 지나면 그것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얼마가 지나다 그것이 속에서 자리를 잡아버리고 굳어집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해결해야 될 문제이면서도 본인은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은 상태로 나가버립니다. 그건 아주 곤란한 상태입니다. 이 말은 그것입니다. 해결하지 못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용서를 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자신의 은사를 파악해서 그 은사로 교회 사업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있느냐.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협력과 일치된 마음으로 이 교회가 번영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드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 교회를 위해서 내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해서 일하고 있느냐, 내가 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지속적으로 주는가. 내 주변에 어렵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내 손길을 펴고 있느냐. 아홉 번째,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계속하고 있는가. 이것은 약간 추상적이긴 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사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속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그래서 그 예수님과 계속적인 만나는 체험을 하고 있느냐. 마지막 열 번째로, 평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영적 사명이 구체적으로 있느냐. 내 인생을 걸 만큼 정말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일은 해보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목표와 할 일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제 개인의 예를 들면, 저는 그저 평생 동안 그 일을 하고 싶은 그 마음에 어떤 각오, 마음에 어떤 결단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의 진리의 기별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신앙으로 죽어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지만 제대로 인도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평생을 걸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들에게 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갈망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생 동안 무엇에 나를 바칠 것인가 하는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졌을 때 우리의 영성이 자꾸 향상하고 개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고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면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그냥 자동적인 상태, 그냥 방치된 상태에서는 육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마음속에 대단한 그 결단 혹은 끈질긴 집념,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것이 성령의 역사와 조화가 될 때에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서라도 마음대로 해주십시오 하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추상적인 기도와 그런 막연한 기다림 속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집념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무사태평으로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절실한 필요를 느끼고 구체적으로 애타게 갈급하게 구하는 자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서울중앙교회 2004년 동안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성장과 또 발전을 위해서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함께 추진해 나갈 때 같이 협력하시고 한마음이 되어서 도와주시면 이 교회도 큰 유익이 올 것이고 여러분의 개인적 영적 삶에 큰 발전과 또 부흥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의 영성 개발을 위해서 영적인 사물에 접촉되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마련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살아오던 생활 스타일과는 다르게 변모해야 영적으로도 향상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하루에 두 번 이상 기도하는 실질적인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한 30분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문제 중에 하나는 아침에 일어나서의 문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없이 사람과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보지 않고는 아침 식사 숟가락을 들지 않겠다. 저녁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지 않고는 잠자리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러한 개인적인 결단과 결심 그리고 시간의 투자가 있을 때 우리의 영성은 개발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신앙을 접어버리고 좀 더 실제적인 경건의 훈련과 연습이 우리의 생활 속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2004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서울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생활 속에는 선교적 활동의 쇄신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것이 필요한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변화입니다. 이 죄된 속성에 찌들어 살고 있는 언제나 죄악에 굴복하고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골격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선교적 활동과 선교적 관심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교봉사 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알고 있는 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힘써줄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우리가 전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특이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으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 전도하는 일을 분담해야 한다. 전도하는 일을 거의 하지 않고 사는 분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한 부담으로 들릴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다면 이 말씀을 사실 안 읽는 것이 좋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신과 이러한 삶이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사실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것을 보고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인된 이 죄악된 품성을 변화시키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선교적 사명을 위탁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바꾸면 선교 활동에 무관심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 품성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영적으로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15년, 20년이 넘도록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 상태에서 과연 15년 전과 지금 현재 나의 영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생각해 보세요. 이 원리가 맞다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아주 냉담하고 미지근하고 생산성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한 여집사님이 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왔습니다. 잘 해주고 또 가르치고 교회를 가자고 자꾸 권하고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심례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새로 교인된 이 사람이 결석을 자주 하고 또 뭐 별로 그 영적으로 유익이 안 되는 그 자기 합리화를 위한 질문을 자꾸 하고 변명이 많아요. 뭐 왜 이렇냐, 왜 저렇냐, 나는 왜 이렇다. 이렇게 자꾸 변명이 많아요. 좀처럼 신앙이 잘 안 자라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교인 된 이 사람에게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둘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 인도한 사람이 보니까 틈만 나면 싸우더라는 거예요. 여자 형제지요? 여자 형제지 간에 틈만 나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제 무슨 기회가 생겼는가 하면은 그 먼저 교회 나온 그 사람이 자기 동생을 교회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그 먼저 교인된 그 언니가 그 동생을 인도하는 과정을 이 김 집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언니가 많이 바뀌더래요. 싸워야 될 일도 언니가 자꾸 참더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 상태가 되면 분명히 서로 싸웠는데 안 싸우더래요. 누가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까? 언니가 동생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잘 몰라요, 그것을. 근데 옆에서 보니까 많이 달라졌더래요. 그 언니가 그렇게 하니까 동생도 어떻게 합니까? 언니한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니가 자기를 인도한 이 김집사에게 집사님, 제 동생이 요새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더래요. 그런데 김집사가 볼 때는 동생이 달라진 게 아니라 누가 달라졌어요? 당신이 달라졌어, 당신이. 왜 그러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까? 선교적 관심, 선교적 활동, 행동이 시작되니까 달라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위탁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이것입니다. 전도하지 않고는 변화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부딪힘 속에서 인간의 품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사람들을 소생시키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결단과 결심과 활동함이 없이는 변화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연륜은 길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의 타성이 생기고 이제 교회만 간신히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2004년도에 이 선교 활동의 쇄신, 새로운 변혁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마지막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2004년도에 이 주제에 있어서 정말 아주 비장한 새로운 결심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는 처음 신앙을 받아들일 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도의 원리예요.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도에 대해서 얼만큼 교육과 훈련을 받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도하고자 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저는 올해 목표가 새롭게 교인되는 사람들에게 아예 처음부터 선교적 활동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주변에는 아직 접촉해야 될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 묵은 교인들은 주변에 다 교인들밖에 없어요. 친구들 다 끊어지고. 그러나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밭이 아주 넓고 풍요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 물 기르러 갔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얼마간의 대화를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실 분인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날 신자가 된 것입니다. 전도를 위한 교육 훈련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복음을 받은 첫날 들어가서 전도했습니다. 이것이 전도의 원리예요. 많은 교육과 훈련이 필요치 않습니까? 정말 가슴으로 뜨겁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충동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 일을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쪽 갈릴리 지방 이쪽에 있다가 그 나사렛 가버나움 그쪽에 계시다가 이제 갈릴리 바다를 한번 이제 건너가지고 저쪽 편에 가셔서 내리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그 이야기가 깁니다만 어쨌든 그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버리셨습니다.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귀신 들렸다가 온전하게 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나도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39절에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들어온 순간부터 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그날로 주님께서 너는 가서 일일이 다 이야기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교회증언 9권 10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멸망당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기를 꺼려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늘 도성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기를 꺼려하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늘 도성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인정을 받겠느냐? 우리 모두 다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집념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매어 달리는 지속적이고도 열렬한 기도가 우리 생활 속에 필요합니다. 금년에는 최소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정도, 그 이상이면 좋겠지만 한 사람 정도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내는 일을 한번 기도하면서 과감하게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년을 가지고 집념을 가지고 1년 동안 기도하고 노력하면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그러한 집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성령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1년 동안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개인적 영적 삶에도 변화가 올 것이고 우리의 영성은 개발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매와 결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2004년 한 해 동안 이 교회가 이 선교적 활동에 주력해서 나갈 때 그 모든 선교 활동에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헌신하시고 동참하시면 분명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믿음의 눈으로 확실히 보고 믿습니다. 틀림없이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이 모든 일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여 그 일을 할 때 올 연말에는 틀림없이 교회가 정말 걱정이 좀 돼요. 교회가 자리가 모자랄 것 같아가지고. 네. 교회 모자라도 괜찮으니까 아니 내가 데리고 가면 사람 자리가 좁겠네. 그런 걱정하지 말고 그런 차원 문제고 어쨌든 올 1년 동안 목표를 정하시고 이런 영적인 쇄신에 또 선교적 쇄신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전도가 결코 쉬운 일은 물론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두고 진리의 말씀은 외면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가족 전도에 지쳐 있거나 포기했습니다. 가족을, 남편을,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 해 동안 기도하고 애썼는데 잘 안 되니까 혹시 자포자기 상태에 들어간 분이 안 계십니까? 절대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주, 아주 세게 가족들에게 그냥 교회 신앙에 대해서 권유하다가 제풀에 꺾여가지고 주저앉아서 또 몇 년을 지나다가 또 갑자기 교회에서 설교 듣고 자극받으면 가가지고 또 그냥 한바탕 했다가 또 꺼지고 그렇게 하면 전도는 안 됩니다. 그렇게 크게 할 필요 없어요. 아주 적당한 힘으로 아주 계속하면 상대방이 쓰러지게 돼 있어요. 물이 말이에요. 똑똑 떨어지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바윗돌을 뚫어냅니다. 뭐 갑자기 그냥 폭풍이 몰아치고 소나기가 하루 왔다고 바위는 껐다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똑똑 같은 자리에 물이 계속 떨어지면 바위도 뚫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에 절대로 그런 소나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물방울식으로 아주 일정한 힘으로 계속 기도하고 잘해주고 노력하고 나갈 때 1년 안에 틀림없이 거꾸로 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정하시고 가족 전도에 새로운 출발이 있기를 바라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언제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그 사명감, 그 열망을 가지고 항상 그런 일에 우리가 관심을 쏟고 나갈 때 우리의 영성은 깊어질 것이고,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 속에 많은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2004년도 네 가지 쇄신입니다. 교회 환경을 쇄신할 것이고, 우리의 예배 태도가 바뀌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영적 생활에 쇄신이 필요하고, 선교 활동이 뭔가 새로운 각오로 바뀌어서 이 한 해가 다 지나갈 때, 이 교회와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의 생활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과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권면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셋째 안식일. 역대상 2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두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건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사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리실 뿐입니다. 아멘.
Thank you.
새해를 주신 사랑의 하나님, 새 마음을 갖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로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우리 감사하여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하옵고 이 모든 선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이 항상 감사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후에 궁핍과 어려움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공로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의 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하루 조그마한 사소한 일에 대한 나의 결정과 결단이 결국 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영적인 일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과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사람들 되지 말게 하시고 위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영원한 생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더 발전적인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향하여 쇄신의 결정과 결단을 가지고 이 성전을 떠나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에 하늘의 축복이 함께 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